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말 그대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이제 돌아보면서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죠. 주보에 짧게 그 추수감사의 유래를 소개했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저는 그 앞에 추수라고 하는 말을 빼고 그냥 감사절이라고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추수를 해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했으니까 농경사회가 그 농경문화가 반영되어 있는데 뭐 요즘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냥 감사절, 영어에도 Thanksgiving Day라고 말하니까 감사절 그렇게 말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추수라는 말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 한 해의 인생의 농사, 한 해 우리 삶의 농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날이니까 또 추수란 말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주일에 여선교회가 음식을 장만해서 함께 나눕니다. 토끼도 굽고요. 오늘 세 마리 구웠다고 그러시네요. 꽤 풍성합니다. 오늘 감사절 만찬이 이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식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는 이유는 그냥 밥 한 끼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함께 사랑의 애찬을 나누면서 이 식탁 자체가 공동체 식탁이 되는 것이 성경적이고 또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전통이기에 우리 교회가 또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오늘 수고해 주신 여선교회 임원들과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절은 잔치입니다. 또 감사절은 축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결혼식이 벌어졌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대개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낮에는 굉장히 덥고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밤에 잔치를 했을 것입니다. 결혼 전에 약혼식을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예전에 한국에도 약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약혼식 하시고 결혼식 하신 분들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1년 정도 약혼 기간을 두는데 이것은 그냥 결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정혼한 사이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약혼을 뜻합니다. 그런데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준결혼, 거의 결혼과 마찬가지여서 약혼 기간에 남자가 약혼녀의 생활을 책임지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 신랑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신부 집에다가 돈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주고 신부를 사온다라고 말하면 좀 심하겠지만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의 많은 나라에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신랑이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지금도 꽤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딸을 빌미로 돈을 버는 그리고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죠.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없어져야 되는 일들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결혼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신부집에서 먼저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신랑이 들러리인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성경에서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떻게 뭐 열 명이 합동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신랑이 오고 들러리가 오기 때문에 같이 그곳에서 등불을 가지고 맞이하는 것이죠. 신부집에서 잔치를 한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제 신부가 친정 부모님께 이제 이별 인사를 드리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시댁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악단을 동원하기도 했답니다. 말 그대로 축제의 행렬인 것입니다. 이제 신랑 집에 가서 이제 신랑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첫날 밤을 치르고 또 어떤 풍습에 의하면 첫날 밤을 치르기까지 신부는 얼굴을 가리고 있다가 그 첫날 밤에 신랑이 얼굴 이렇게 면사포를 거두어 드리면 그 다음부터 얼굴이 이렇게 이제 디스클로즈 나타났다라는 그런 풍습 기록도 있습니다. 신랑 집에서 그 다음부터 결혼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일주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혼인잔치 하는 동안에는 금식도 면제해 줬습니다. 마음껏 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1년 동안은요, 전쟁이 일어나도 새 신랑은 그 전쟁에 뽑아가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죠. 아, 글씨가 너무 작군요. 오늘 조금 파워포인트가 죄송합니다. 좀 작네요.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제정해 주신 율법은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아주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나 우리의 신앙은 사람 중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일 중심을 가면 안 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이를 결혼을 했으면 그 1년 동안 신혼부부는 전쟁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그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로다. 결혼하고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요즘 시대에는 어렵죠.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뭐 하긴 요즘은 평생 동안 마눌님을 즐겁게 해줘야 하니까 이 율법이 아주 극대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저 결혼식에 참석하려면 초청장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결혼식도 그렇죠. 예, 왕이나 고관의 결혼식에 가면 예복을 나눠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복을 입지 않고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을 호되게 야단치고 쫓아내는 비유가 나타나는데 초청받지 않았는데 결혼식에 무담 출입한 겁니다. 예복이 없으니까요. 아니, 결혼식에 왔으면 왕이 주는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왕이 주는 예복을 거부했다면 당연히 쫓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옛날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성도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신부와 신랑이라는 비유로 말씀하면서 신부가 얼마나 단장을 잘해야 되는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을 단장하듯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계시록이 신랑과 신부,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모습, 신부가 단장하고 준비하는 모습에 빗대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서 있었던 결혼식이 배경입니다. 가나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과 함께 사셨던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8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어머니와 함께 초대받은 것을 보니까 친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나 초청하지 않겠죠. 아마 마리아, 요셉, 예수님의 친척이기 때문에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응해서 그 결혼잔치에 찾아가신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3년간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사흘째 되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전하고 있으니까 아주 직후입니다. 예수님 역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가신 것은 아니고 그냥 결혼식에 초청받아서 가셨던 것 같습니다. 잔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마다 잔치를 벌이니 꽤 많은 음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잔치에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은 그냥 흔한 일상입니다. 포도주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잔치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잔치를 하면서 음식이 모자라면 꽤 창피한 겁니다. 아주 난감한 일입니다. 예전에 어머니를 보면, 저희 어머니를 보면 잔치가 있을 때면 음식을 넉넉히 준비하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잔치자리에서 먹을 것만이 아니라 또 한다발씩 싸주십니다. 근데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뭐 떡 같은 걸 다 싸주셨습니다. 그래야지 그 잔치가 풍성한 겁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귀한 아들을 장가드리는데 싸주지는 못해도 잔치 현장에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큰일 났습니다. 주인을 비롯해서 결혼식의 사회를 보고 진행하는 그 연회장도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어머니 마리아는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상황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를 만들어야 돼, 그런 말 안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그 사실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예수님께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해적해 주라고 하는 청탁인 것이죠. 부탁인 것이죠.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서 이 정도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은 효자셔서 서른 살까지 그 마리아와 함께 살면서 요 정도만 얘기하면, 요 정도만 얘기해도 예수님은 다 알아서 어머니를 그 흡족하게 해드리시는 아주 효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동이 난 것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잘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한 겁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라고 했는데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헬라어에서 여자라고 하는 표현은 친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그렇습니까? 제가 얼른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하는데, 아 얼른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예상 외의 답변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결혼식을 축하하라고 하셨지 그곳에 기적을 일으키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이것도 헬라어 본문 그대로 읽으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저나 어머니나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어머니 왜 거기까지 신경을 쓰십니까? 우리 그냥 잔치만 즐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뉘앙스로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뜨악하십니다. 게다가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한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메시아인 것이 나타난다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3년간의 그 하나님의 때가 지장을 받고 영향을 맺으니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 약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5절인데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불쌍한데 지금 음식이 떨어졌는데 그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측은지심이 발동하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마리아에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가장 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마리아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라고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고 보니까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잔치자리 한켠에 커다란 도랑알이 6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손을 닦거나 제물로 드릴 때 그 그릇을 닦던, 거룩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닦던, 정결례를 하던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물 두세 통 드는 항아리라고 했습니다. 통상 20갤런 들어가는 항아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세이프에서 파는 1갤런짜리 물이 20개 정도 들어가는 항아리입니다. 꽤 많죠. 그런 항아리가 6개가 있으니까 120갤런입니다. 적은 양은 아닙니다. 이 항아리가 6개가 꼭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대화가 좀 이상합니다. 대화가 매끄럽게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마리아는 밑도 끝도 없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지금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의 어색한 대화는 결국 하인들에게 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말대로 하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 때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좀 돌아볼까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누가 알아차렸겠습니까? 하인들이 알아차렸습니다. 하인들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아차리고 주인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전했을 것입니다. 손님들은 한창 즐기고 있고 잔치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인과 하인들이 어쩔 줄 모르면서 허둥지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친한 친척이니까 그 광경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봤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전했고 하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기까지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와 하인들과의 대화인데 굉장히 어색합니다. 여러분 금방 눈치채셨죠?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술 더 떠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요? 자기 주인의 명령도 아니고 마리아와 함께한 목수의 아들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하인들이 중간에서 난처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채우라니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물을 채웁니다. 투덜거리면서 채웠을 겁니다. 포도주가 없어서 큰일인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있으니 그런 일을 하는 자신들이 한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리아의 말대로 여섯 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다 채우는 겁니다. 앞에서 믿음은 행함이라고 했습니다. 투덜대면서도 여섯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행동이 믿음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을 채우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 하라고 하시니 그 일을 꾸역꾸역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하인들은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요, 우직하게 신앙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약지 않고요, 세상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요, 이거 해서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신앙대로 정직하게 살고 신앙대로 손해보며 살고 신앙대로 희생하며 살아가지고 일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망신당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길을 꾸역꾸역 걸어가는 것, 물을 채우는 것이 행함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를 보내고 있는데 열 달 동안 우리는 꾸역꾸역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관련이 없는데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여섯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아, 이 부분이 어려운 겁니다. 지금 물을 채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떠서, 앞에 하루 안에 물을 떠서겠죠. 하인들이 듣기에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은 자신들이 물을 채운 걸 압니다. 절대로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서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시니까 이건 더 난감한 겁니다. 7, 8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제가 읽죠.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하인들이 아귀까지 뚜껑까지 가득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하인들이 너무 좋습니다. 예, 가득 채웠습니다. 물을 채웠습니다. 아무 투덜거리든 뭐 어떤 데든 다 채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득 채우는 게 중요하죠.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떠서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줍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오늘 액션 버브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어리석어 보여도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쯤에서 은근히 쓸데없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과연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더 궁금해지는 겁니다. 정답이 없는 열린 질문입니다.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 여러분은 언제 어떤 시점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을 항아리에 붓자마자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갖다 주라고 하시기 전에 아인들이 먼저 주인에게 뛰어가가지고 이 포도주가 변했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물을 붓자마자 포도주로 변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는 도중에, 물입니다. 가는 도중에 그 물이 서서히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야, 이거 믿음 대단한 겁니다. 물을 갖고 간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갖고 간다는 것 전 못할 것 같습니다. 제정신이라면 말입니다. 솔직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항아리에서 뿔 때는 물입니다. 아이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물이 서서히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물을 갖고 연회장에게 가는 하인들의 믿음이 돋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영화 같습니다. 너무 극적입니다. 사실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잠깐이지만 물을 갖고 가는 도중에 포도주로 변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쉽지 않았겠지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떠서 갖고 가는 것, 특별한 믿음이 아니면 쉽게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인들이 항아리에서 국자 같은 것으로 퍼서 술병에 담는 순간에 포도주로 변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분명히 물을 갖다 부었는데, 국자로 퍼보는데 포도주가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야, 하인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진짜 포도주인지 분명히 맛을 봤을 겁니다. 너무 훌륭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갖고 주인에게 뛰어갔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6항아리만 있습니다. 우리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다가 취할 때가 되면 나쁜 것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 집은 마지막에 이렇게 최상급 포도주를 주냐고 손님들이 찬사를 보냅니다. 난감할 뻔했던 그 결혼잔치가 다시 축제로 변했습니다. 주인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겠지요. 예수님께서 아마 6항아리 옆에 서 계셨을 겁니다.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아주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계셨을 것입니다. 물론 초청을 받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찾아가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위기의 순간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이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하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사실 본문에서도 하인들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열심히 물을 채우면서 썰부했지 그들에게 돌아온 보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했음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리아가 또 알고 있었겠지요. 제자들도 함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하인이 순종을 했고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개인들 마리아의 제안으로 인해서 마리아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인들에게 전해졌고 모든 잔치자리에 돌아갔습니다. 개인의 제안과 개인의 믿음이 공적인 믿음으로 지금 변화되고 발전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런 면에서 아주 완벽한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은 아무 맛도 없습니다. 색깔도 없습니다. 포도주는 향기가 있습니다. 맛이 있습니다. 색깔도 있습니다. 오래 들수록 가치가 더 커지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물과는 180도 다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변화를 가리킵니다. 차원이 다른 변화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예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삶일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매력적이고 맛깔스러운 신앙입니다. 잔치자리를 빛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항아리가 여섯 개 있었습니다. 여섯은 불완전해요. 일곱이 완전수라면 하나가 모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완전한 항아리 속에 물을 부으셨고 불완전한 항아리를 통해서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하인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불완전한 항아리를 통해서 일하셨고 아무도 흔해 빠진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새로운 방식입니다. 새로운 세상입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11절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라고 마무리를 했어요. 우린 오늘 감사절을 맞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봅니다. 올 한 해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봅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삶 자체가 포도주와 같이 향긋하고 오래될수록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감사하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삶 자체가 아니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고 있다는 기독교인의 방식을 따라서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삶 자체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향기롭고 정말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또 한 해를 살면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 계신 예수님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켜주신 적은 없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창피를 톡톡히 당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더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잔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사건, 그런 사건은 우리 가운데 또 없었는지. 추수감사절, 블랙프라이데이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카운트해 보는 것입니다. 깊이 깊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사건들이죠. 우직하게 신앙의 길을 갔습니다. 누가 뭐래도 기도하고 말씀 있고 신앙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되든 안 되든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서 복을 받든 뭐 축복을 받든 상관없이 그냥 그건 상관하지 않고 그 다음 일은 상관하지 않고 우직하게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웠습니다. 또 채우고 채우고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또 그 길을 걸어갔더니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크고 작게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것을 되새기면서 감사절을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의 축제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곳에 계시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곳에 계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을 붓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주는 그 하인들의 모습도 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의지하면서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밝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 정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 감사, 손길 거기 계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함께해 주신 그 예수님 감사하는 기도 우리 묵상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현장에 저희가 있게 주시옵소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직하게 항아리에, 그 부족한 항아리에 물을 가득 가득 채우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